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1절로 15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지라도 모두에게 함께 은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각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여러 특징들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동체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다른 지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절대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물론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읽은 마가복음 3장 15절 그 기도문 중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곧 주의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은 주 안에 한 가족 그리고 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대교회는 주의 몸된 지체들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룬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중반부터 32절 초반까지에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리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믿음 안의 지체들과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으로 더욱 강조된 이 믿음의 공동체성은 교회 공동체의 자랑이었고 교회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몸된 공동체 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세상적 구별 방식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러한 세상적 구별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자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구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에 대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서로 연결되어 대비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주는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은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는 관점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대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대표격인 헬라인을 명시하는 순서에 있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대개 유대인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골로새서에서는 헬라인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서는 서신을 읽는 이들의 대부분이 비유대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배려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 골로새서 가운데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서로를 향한 구별과 갈등이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었던 헬라인과의 구별, 실제로 이 이슈들은 초대교회 처음부터 존재했던 갈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는 부분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혹은 헬라인의 이러한 구별이 초대교회 내 오래된 갈등의 부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본문의 그 뒤를 잇는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구분으로도 연결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표징인 할례,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미 의미가 없어진 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한 보자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할례나 무할례, 더 나아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구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 유대인, 할례파, 무할례파의 구별과 갈등을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갈등과 구별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오래 속한 지체들과 새롭게 속한 지체들 사이의 구별과 갈등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오래된 지체들은 그 지체들대로, 또 새롭게 속한 지체들은 그 지체들대로의 각각의 장점들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기보단 자신의 위치, 상황, 또한 그러한 경험에 따라 당연하게 이러한 구별들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으로 표현되어진 본문의 갈등이 그 말은 변화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대교회 공동체 중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의 구분은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와 무할례는 서로 대비되는 구별이었다면 이 야인과 스구디아인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구별이었습니다. 먼저 야인입니다. 여기에서 야인이라 함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헬라어계 사람들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의 헬라인들은 유대인처럼 자기들 관점에서 당시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헬라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문화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지식적 차이를 둔 구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지식적 차이로 구별하는 것, 요즘 세상에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여전히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식적인 학문적인 시쳇말로 학벌 구별이 여전히 교회들 안에 존재함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 공동체 내 아주 오래된 구별과 갈등의 요소임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스구디아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스구디아인이 본문에서 이렇게 따로 언급되어진 것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이들이 어떤 일정한 이미지나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구디아인, 이들은 당시 흑해연안의 야만인 부족이었습니다. 특징은 매우 난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도 그들은 야생 짐승과 거의 다름없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의 희극에서는 이들의 거친 생활 방식과 언어를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현대시대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격과 행동으로 지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성격들, 이러한 저런 행동들로 다른 지체들 구별하는 것, 이것도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을 보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전 제가 중등부 때 교회에 참 잘 노는 친구 하나 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 친구를 보고 나서 그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걔랑 놀지 말아라. 걔는 안 되겠다. 저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 아들 돼서 얘랑은 놀고 쟤랑은 놀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네 라고 그리 대답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답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대답 듣고 그렇네, 아니다, 미안하다 그리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마음 갖고 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와 노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 둘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행색, 모습을 보고 구별하는 것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언어와 행실들은 배우면 안 되기에 매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 관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또 다르게 구별한다라는 것, 그것도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을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인 위치, 계급적인 차별을 말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러한 계급적 차별과 구별조차 세상에 법적으로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서로를 구별하는 경우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그가 소유한 물질에 따라 지체들을 나누고 구별하는 공동체를 덜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도 없앤 구별법이 교회 공동체 내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구별이 전부 소용없는 것이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별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한 분명한 죄와 악의 범주가 아닌 이상에야 이 다양한 사람들 구별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왜 세상의 구분들이 남아있는가? 너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의 모든 공통된 세계관의 중심이지 않은가? 그리고 공통된 너희의 그 모든 것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니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 얻어 그 안에서 하나 된 너희가 왜 여전히 세상의 구별의 기준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을 구분하여 스스로 나누고 있느냐?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성령 안에 하나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세상적 구분과 나눔이 없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한 침례로 하나 되었으면 너희 안에 서로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그렇다면 믿음의 인생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민족적 차이, 문화적 차이, 지식과 물질의 차이, 성격과 언어의 차이, 여러분 많은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죄의 범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온전한 공동체의 진정으로 속한 자라면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남고 나머지의 구별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이 정하신 죄와 악의 범주 아니고서 우리는 어떠한 구별도 지체를 향하여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던지 간에 이전에 무엇을 소유하고 살았던지 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그를 다른 것으로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몸 되는 것, 모든 지체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됨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속한 공동체에서 과연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과 이해는 어떠합니까? 혹시나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은연중에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의 내적인 안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부분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후반부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제 이전의 세상적인 구분과는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입으라는 표현은 골로새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해야 할 것, 갖춰야 할 것은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은 옷을 벗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 누가 자신에게 언짢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듯 용서해 주어라. 그리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요청들은 바로 내가 만나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를 향한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용납해주며 품어주기 위한 권면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를 위한 것들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들을 요청하고 있을까?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주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에게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고 영생 얻어 주의 자녀 되었으면 그만큼의 삶을 살아서 서로에게 그런 불편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요청하고 있을까? 여러분, 답은 우선 각자마다 믿음에 성장한 분량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성화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할 믿음의 부분들이 각 인생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통해 구원받고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을 괴롭게 하는 죄의 법들이 각 개인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도 고민이겠으나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다. 성경은 자신의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거나 더딘 혹은 죄의 성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 문제를 야기할 때에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자세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 지체 대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할 그 지체를 위해 오래 참음, 인내도 너희가 소유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행여라도 그가 너의 마음과 삶을 상하게 했다 해도 주께서 용서하셨듯 그를 용서해 주어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에 무엇을 더하라 말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이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묶어 나아가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지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가야 할 믿음의 분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주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해도 결국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사랑과 이해의 모습이 그가 아닌 너희들 중에 있어야 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어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주님,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의 짐이 너무 큽니다. 나 하나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주님 내가 지금 겨우겨우 하는데 불신자도 아니고 믿음 있다는 지체들을 위해서 왜 또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그리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부릴 듯 일어나는 마음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라.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브라뷰에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기의 심판을 뜻하는 헬라어인 브라뷰에가 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완전히 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의 심판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솔합니다. 경기의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주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없을 그때가 그들을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분노가 스며들어올 틈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많은 힘과 감정의 소모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여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야 하는 만큼 조금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품어야 하는 생각과 마음과 사명들이 이제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 나의 믿음에도 조그마한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 1학년 때서부터 하부 사역을 많이 하면서 나름 많은 평신도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좋은 평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의 충족도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평신도의 성장은 목회자와 함께 그가 다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평신도를 잘 만났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매우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를 베어링 역할을 하는 평신도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순수한 문과라서 잘 설명 못하겠지만 여러분 기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과 부분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슬과 같은 것을 베어링이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도 있었고 없는 교회도 있었고 적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지나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어링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합니다. 기계와 기계의 그 부분의 사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다 닳아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베어링이 깨져버리면 기계는 멈추어버리거나 고장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으면 해당 성도들이 번아웃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번아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번아웃됩니다. 영적으로 달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까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한 사람에게 그 로드를 전부 다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혹은 내가 그 역할은 차마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에게 격려, 감사를 전하여 그가 영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 깨지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백성 중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사람들이,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여 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일은 공동체 내의 관계일 것입니다. 베어링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거나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공동체 내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그 회복의 과정은 짧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당신의 때에 그리 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나도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고 자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는 자 되었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 되었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 기도하고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고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이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이라 여기고 힘들고 어려우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는 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회복과 기쁨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이러한 사명들, 역할들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러한 사명들 감당하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빠르지 않다 해도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그 역할 감당해내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구별함 없어야 합니다. 주 안에 나누어짐 없어야 합니다. 가시도 친 것과 같은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손을 댈 때도, 때로는 안아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일 감당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자비의 마음으로 또한 온유와 아버지 겸손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나 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홀로 되는 것을 말하지만 교회와 믿음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이치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이기에 주님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감당해보는 노력들과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공동체를 향한 삶의 헌신 드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망하거나 좌절할 때 있겠지만 주님 계시기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며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그 사명 감당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